6장 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정말 감동이 있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만 그 중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 여사의 이야기이죠. 그분에게는 신체적으로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시각에 또 청각에 또 말하는 데 장애가 와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와 어떻게 저런 시련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굉장한 그 두려움을 주기까지 하는 그런 시련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헬렌 켈러 여사는 자신의 시련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받았던 시련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시련을 통해서 나 자신 그리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자신, 나의 일, 나의 하나님. 그 셋을 발견한 것은 그 시련이 뭐 풀렸다 또는 뭐 그것이 해결됐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그 시련은 그대로 있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자신이 얻은 그 내적인 축복. 그것이 그야말로 그분에게는 삶의 큰 활력, 정말 유일한 활력, 그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이겠죠. 우리가 시련, 우리 지난주에도 보셨는데 오늘도 그것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은 이게 우리에게 오게 되면 내면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었던 그런 수치와 두려움이 증폭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을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들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련이 나를 불안하게, 불안정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나 또는 상태라고 볼 때 우리는 그 시련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각자의 사람들은 그것을 시련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시련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건강한 남자가 지게를 진다라고 할 때 그것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시련이 되지 않죠. 그러나 어린이나 노약자가 지게를 지면서 밥을 벌어 먹고 살아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시련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련은 어떻게 딱 절대적인 기준으로 이것은 시련이고 이것은 시련이 아니고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우리의 각자의 상황과 그리고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이런 시련을 받을 때 인내를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걸 회피하거나 없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인내를 요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인내하는 그 인내의 그릇 속에 항상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를 담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내와 지혜는 시련이 닥칠 때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이제 덕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인내와 지혜로 사는 삶,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담고 사는 삶, 이것을 이제 진리의 길을 산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큰 단락을 통해서 시련을 허용하시는 하나님과 이 시련의 목적지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 목표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시련을 우리가 잘 이겨낼 때, 이길 때 그때 우리는 어떠한 기쁨을 얻는가, 어떠한 면류관을 얻는가, 그것에 관한 것이고, 그 모든 시련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으뜸가는 존재로 세워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사실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련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이 시련을 이기는 길을 걸어갈 때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고 계셔,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그 오해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를 딴지 걸고 나를 저주하는 상대에게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을 리가 없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그러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오해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허용하시는 것이지 결코 직접 우리를 괴롭고 아프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의 세력이 바로 그런 것이고, 이 속임의 대가들, 사탄과 그 추종자들이죠. 그리고 또 인간에게는 죄의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죄는 굉장히 파급력이 크고 깊고, 그리고 그 파괴력이 가공할 만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죄악된 것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우리에게 시련을 만들어내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암시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시련이라는 것은 욕심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자, 인간의 죄의 뿌리는 무엇이죠? 탐욕이라고 볼 수 있죠. 자기중심적인 그 탐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죠. 그 탐욕이 지나치고 또 집단화되다 보니까 이제 환경에 오염물질을 많이 쏟아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파괴가 되고 더러워지니까 이제 이상한 뭐 생명현상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질병이 생겼죠. 환경오염으로 말미암은 질병이 오니까 그것은 우리는 시련을 닥치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질병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가 시련을 만들어낸 것이죠. 나의 죄고 너의 죄고 우리의 죄든지 어떤 죄의 모양이든지 인간의 잘못, 그것이 우리로 어려움을 자초하게 한다라는 말씀이죠. 자식이 장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존중하고 그래서 이제 그의 삶을 자유롭게 살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이 자식이 그냥 나쁜 친구들 만나서 어울려 다니면서 불성실하게 살고 또 중독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불성실하게 사는 삶과 중독을 아버지랑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준 것입니까? 아니죠. 잘못 살은 것이죠. 자기로 말미암아 오는 시련이었죠. 그러나 부모는 기다리죠. 스스로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자녀, 자신의 자녀는 온전한 자유하는 인간으로서, 자유한다라는 말은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깊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 온전한 자유하는 인간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허용하시는 그런 측면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애들이 그러듯이 왜 보고만 있어요 막 이러는 것이 아니죠. 내게 그만큼 스스로 축복의 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야 온전한 자유하는 인간이 됩니다.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시련을 허용하시는 것은 이런 목적이죠. 이 시련을 통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세계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시고 같이 함께 하시면서 아파하시면서까지 그 상황을 감수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 같이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또 사랑의 포옹 이것을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면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신정론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 잘못으로 말미암지 않은 시험과 저주가 임해서 갈등과 아픔을 겪을지언정 나는 이 기회를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 열리는 그 축복을 나는 진짜 누리고 싶다. 그것이 무엇인지 난 궁금하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많은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은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성장하고 자유하는 인간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잘못 없이 저주와 시련을 심하게 당한 사람 있죠. 그 사람 누굽니까? 욥이죠. 욥. 욥은 모든 악하고 소용돌이치는 그런 사건들 속에서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물론 욥에게도 이제 거칠은 좀 내면의 상황들이 지나가야만 했었죠. 불평하고 또 자기 자신을 막 한탄하고 저주하고 그러나 결국 대화와 또 만남과 또 여러 시간을 이렇게 지내면서 결국 욥이 구했던 것은 하나님 자신이었죠. 그래서 욥기의 그 긴 몇십 장이 되는 그 책, 긴 책이 결론은 욥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시련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이죠. 근데 이 지혜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살면 그러면 어떤 목적지에 이르도록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지혜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생명의 교통이 있는 자리입니다. 말하자면 진정한 나눔이 있고 정직한 격려가 있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공유되는 그 자리를 향해서 지혜는 구해져야 되고 또 얻어져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혜를 얻어서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을 잘 살게 되었다.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예전엔 미처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에 내가 이르러서 난 이렇게 참 행복하게 되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얻고 그리고 그 지혜를 활용하면서 사는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르러야 할 목적지는 사랑의 하나 됨의 자리 바로 그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해야 할 이유, 지혜를 구하고 활용해야 할 이유 모든 것은 생명의 교통이 함께 풍성하게 나누어지고 흘러나가서 상대에게 흘러들어가고 상대에게서 흘러나와서 내게로 흘러들어오고 하는 그런 충만한 그런 인격의 교통 그리고 또 물질의 나눔 그리고 서로를 정말 돌보아주는 그 섬김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그 자리를 향해서 지혜가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의 세 절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낮은 형제와 부한자들이 나오죠. 야고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죠. 그죠? 무슨 뜻입니까? 낮은 형제가 지혜를 구해서 살고 또 부한자가 지혜를 구해서 사니까 서로가 자랑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렀다 이것이죠. 낮은 자와 부한자가 서로 교통하고 충만한 풍성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낮은 형제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마음이 낮은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형편이 아주 비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없고 재산이 없고 한 그런 아주 비천한 환경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자랑한다라는 말이 전혀 아니고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해서는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라는 그 고백이 뚜렷한, 말하자면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의 변화되는 축복을 얻었기 때문에 가난을 낮은 자는 자랑한다 이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가 전폭적으로 당신을 신뢰합니다라고 나섰을 때 그들의 심령과 삶에다가 부어주시는 축복이 너무나도 큰 것이었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신들의 위치가 격상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격상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그 하나님이 격상시켜준 자신의 그 축복의 자리를 누리다 보니까 아, 이 세상에서는 가난해도 좋고 가난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면 못 살아, 나는 이것 없이는 안 돼, 이런 아직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나의 말과 생각이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서 격상된 위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자, 부자는 부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들도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부가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낮아질 수 있는 기회가 열렸기 때문에 그들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확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아, 하나님은 가난한 자 편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빼앗기고 착취당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편에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나니까 주변에 그러한 낮은 자들을 보게 되고 그 낮은 자들을 볼 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자신의 삶을 의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의탁하다 보니까 자신이 또한 복음의 수혜자로서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무엇 때문에 즐거워지고 무엇 때문에 충만해집니까? 복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음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나니까 결국은 이들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묻는 것은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묻는 것은 결국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지혜. 그래서 부자는 지혜를 구하다 보니까 낮아짐으로써 축복을 얻고, 가난한 자는 지혜를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졌음을 보고 기쁨을 얻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 삶의 지나가는 것을, 지나감을 언급합니다. 10절, 11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풀과 꽃과 식물이 지나가듯이 이 세상에 어떤 뭐 세력가나 명예를 얻은 자나 뭐 성취를 많이 이룬 자나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 성취 또 명예 이런 것들 다 지나가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분명하게 우선순위로 세워져야 할 것은 복음이라는 그런 지금 암시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우리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명예나 부나 뭐 성취가 다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지나가는 것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꾸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기를 원하니까 뭐 부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막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그런 것들을 추구해 가죠.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나가는 것으로서의 가치는 무엇이냐 하면 아, 영원한 것이 올 것이니까 그것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작업을 해야 할 지나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풀도 중요하고 꽃도 중요하고 다 지나가는 것들도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맞이하는 정말 인내하고 지혜를 구하는 과정으로 삼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치관과 몫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영원히 값진 생명회로의 초대가 있다, 이것이죠.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육의 몸을 심었기 때문에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육의 몸이 없으면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몸도 중요한 것입니다. 가치관에 있어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서로 처한 상황 속에서 같이 공존할 때, 인내하고 지혜를 얻을 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높여줄 수 있고 서로가 교통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생명의 나눔과 교제와 사랑의 풍성함이 꽃피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야고보가 목표하는 공동체의 정말 그 수준이죠. 따라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의 진술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바로 그것은 복음의 진술을 알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죠.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시련을 우리가 승리할 때 누리는 그 면류관, 기쁨 또는 상 또는 유업,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끝난 다음에 오늘 두 가지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별거 아닌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그냥 끝났다라는 안도감과 안심입니다. 왜 그럴 수 있죠? 그냥 내내 궁시렁거리고 불평하고 넋두리하고 뭐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게 기쁨의 전부 다입니다. 기쁨의 내용의 전부 다예요. 시험을 통해서 뭐 변화되거나 성숙하거나 성장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냥 끝났기 때문에 휴, 살았다, 잘 됐다, 지금 이것입니다. 두 번째, 이건 진짜 기쁨이죠.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진짜 면류관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그 다음에 중략하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시험을 참는 자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내하며 인내의 그릇 속에 지혜를 담고 지혜의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로 주신다라는 뜻은 그 선물이 포함하고 있는 그 암시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잘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과 칭찬 그리고 기쁨을 받으면서 기쁨의 그런 수혜를 얻으면서 자신에게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성장과 성숙의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큰 영광을 가져다주는 그런 복된 시련으로서의 의미를 새로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이라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하느냐? 하나님의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면류관을 말하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면류관의 성격에도 이거는 시차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현세에서 받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면류관, 그 다음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면류관,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늘에서 받을 그 면류관을 좀 말씀드려본다면 성경 여러 군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받으리라? 네게 주리라고 했죠.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랬습니다. 여기서도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말을 썼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도 보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관을 쓰리라,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도 나를 위하여,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나의 달려갈 길, 즉 시련이 점철된 인생이었지만 그것을 잘 달려가면서 주님께 합당한 삶을 잘 살아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맞춰지는 시간에 이런 마지막 장식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 될까요? 우리가 사실은 정말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된다라는 것을 알면 그 과정 견뎌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때는 이 땅에서 내가 치장하고 소유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그 사라진다라는 의미는 영원한 것을 맞이한다라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를 가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인생에 대한, 영원한 인생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여태까지 오해했던 하나님, 좀 섭섭했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친밀하게 나와 하나가 되어주신다라고 할 때 그 기쁨은 얼마나 큰 것일까요? 그런 순수하고도 아주 강렬한 하나님과의 대면이 있을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것이 바로 내가 쓸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여기서도 믿음이 시련이라,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을 씁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은 이 땅에서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내하며 지혜를 얻는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시련을 넋두리와 불평과 걱정으로 때우면서 살았다면 이런 면류관은 글쎄요, 약속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부터 이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힘을 얻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남아 정말 완성될 단계에서 내가 충만히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이 세상을 살면서도 정말 그 맛을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얻는 면류관은 바로 이런 시련 속에서 얻는 지혜, 그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은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 중에는 벌써 이 땅에서의 면류관을 쓰신 분들이 계시죠.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누가 쓰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구하며 얻으며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적인 것이에요. 내적인 것. 그렇지만 분명히 경험적인 것이고 실질적인 것입니다. 내적인 것이라고 해서 전부 추상화되는 그런 우리는 오류를 추상화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이런 지혜를 얻고 사는 사람은 이제 그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자기에게 닥쳤던 이 시련의 시기를 은혜롭게 견디었던 것으로 뒤돌아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그거 정말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내가 내면에 그 면류관을 쓰는 기쁨의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시련 또 와도 나 이길 수 있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엎드리면 나는 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열려. 이것을 믿는 거죠. 열릴지 안 열릴지 몰라. 이렇게 하면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니야, 나는 지금 여기서 제가 하나님께 엎드릴 시간이야. 그리고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우리의 삶을 활력 있게 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비밀한 통로예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기쁨의 선물, 면류관의 선물을 받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생전 처음 당하는 그런 아주 모질고 그리고 가혹하고 정말 저주스러운 그러한 상황을 닥칠 수 있죠. 배신당한다라든지 모멸을 당한다라든지 그죠? 바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인내하며 지혜를 구하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혜를 구할 수 없으면 세다키라도 가셔서 혼자서 몇 시간 지내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영적 독서하시고 기도하시고 밤을 맞도록 하나님 앞에 씨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으로 역사하실는지, 지난주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가 경험해야 할 몫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몫에 채워질 그 내용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생명의 힘이기 때문에 나를 재기시킨다 이것이죠. 그냥 단순히 재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돌입하는 그러한 환희를 맛보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그따위 모멸? 그런 배신? 감수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로 이것을 배우는 것이죠. 이렇게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이 이제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더 큰 리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이너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얼마나 메이저 리그로 가고 싶어 합니까? 그런 거죠. 더 큰 리그로 들어가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구비된 속사람의 강건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시련을 시련으로 때우고 넘어가시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품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또 내게 원하시는 행위가 무엇인가, 이것을 잘 살피시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지혜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나의 충만한 삶의 여정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으뜸 가는 열매가 되게 하신다라는 바로 그 부분을 좀 간략하게 살피고 우리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내려온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불변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변덕스럽지 않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늘상 여상이 하나님의 그 최고의 수준에서 항상 우리를 정말 온전한 컨디션을 다 살리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첫 열매가 된다는 건 제가 힌트를 드렸죠. 시간상으로 첫 열매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영어로도 뭐 the first fruits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이것은 으뜸되는 넘버 원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 피조물들을 보면 산과 바다, 이 장엄함 이런 것들은 정말 나보다 훨씬 더 커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개미의 지혜를 배우라고 했는데 성경에서도 그 개미를 보면 나보다 지혜가 훨씬 더 뛰어난 것 같고 하는데, 그래서 뭐 우리는 또 그냥 너무 지나치게 겸손해져가지고 벌레만도 못한 내가 뭐 이렇게 말 고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드리면 아연 실색하실 것 같아요. 왜 네가 벌레만도 못하냐? 아닌데 이 피조물 중에 으뜸이 가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또 그냥 종교 심리만 발동에 걸리면은 산이 위대하고 장엄해 보이고 하니까 거기 그 또 산 신이다, 또 무슨 바다에도 신이 있다, 뭐 그래서 온통 또 신화를 또 이 세상 속에다가 각색을 해놓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이 피조물 중에 으뜸입니다. 근데 인간이 피조물 중에 으뜸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과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거듭나는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새로 태어남이라는 것은 죄와 수치를 거두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인간의 참 품위를 높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 태어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재창조되는 것을 경험해요. 새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좀 창조라는 말을 쓰고 싶다면 재창조라고 이렇게 말을 붙여서 계속해서 나는 재창조되는 존재로서 성령의 리뉴얼, 새롭게 하시는 존재로서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으뜸가는 피조물이 된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시련을 이기고도 넉넉한 존귀한 존재는 바로 주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고 또 그것에 대한 정말 하염없는 한량없는 그런 자부심을 느끼면서 성찬을 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은 너무나 정말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기쁨이 넘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감동이 넘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빵과 포도주를 대하실 때 정말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얼마나 내가 가까이 하여야 할 분인지를 우리가 정말 잘 절감하면서 정말 이 성찬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대할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또 이 피조물 중에 으뜸가는 존재인지 그 위대성과 탁월함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 발견하시면서 기쁨과 감사로 성찬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찬을 이제 거행할 텐데요.